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입교사 교육 신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앞으로 어린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될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저 선풍기 꺼도 될것 같은데 꺼주시겠어요? 네. 오늘 1시간 반 동안 성경 연구 신약편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구약을 했었죠. 구약을 했었는데, 아마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신약도 못지않게 분량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거를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그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며 그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기를 힘쓰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한 앞에 2장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4세대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먼저 디모데를 가르쳤고,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충성된 분들이 맡습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수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의 이제 주제는 뭐냐 하면은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구약 성경하고 달리 이제 신약 성경도 분량은 작지만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약속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다 배운다는 것 자체는 무리고요. 오늘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어떤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량이 많다 보니까 말이 좀 빨라질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했지 천천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자, 이게 앞에 있는 이 보여지는 사파들은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성경 연구, 성경 파노라마에 있는 것을 캡처한 건데, 그거하고 또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크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약 성경도 역시 역사서와 체험서,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에서는 역사서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마가 누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 다섯 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서라고 말하는 것이 나머지 그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언서라고 말하는 것이 맨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이렇게 해서 다섯 권, 21권, 한 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다섯 권의 역사서와 21권의 서신서와 그 다음에 체험서, 그 다음에 예언서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신약성경을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역사서와 그 다음에 체험서와 예언서로 나눌 수 있다. 이건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역사서에는 네 개의 복음서와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의 그 교회와 사도들의 역사를 기록한 이 사도행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인물 1페이지 밑에 보면 네 개의 복음서, 왜 복음서는 네 개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인데요. 여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만 있으면 될 텐데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똑같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다르게 또 약간씩 관점의 차이를 두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했고 어떤 복음서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리고 이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그 절하는 사람을 증명사진을 찍으면 앞모습만 찍잖아요. 근데 실제로 절한 사람 이 앞모습만 봐가지고 절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보면 좀 다를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건 없지만은 여기 보면 분화가 뚫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씩 앞에서 보는 거하고 위에서 보는 거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관점의 차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개 복음서 가운데 앞에 세 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따로 공관복음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냐면 비슷한 관점이 많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요한복음은요 나머지 세 개 복음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 마태복음은 그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마태복음에 처음 보면 그 마태는요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말했거든요. 마태복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족보죠, 족보. 어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이 사람이 그 이 복음서를 읽어보고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맨 앞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족보를 보고 아 예수님도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구나 해가지고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그 중국 선교사들의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때 웃었는데 실제로 이제 마태복음 제일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족보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를 들어서 족보 이야기를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우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그 김간대 저희 그 조상이 신라의 왕이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신라의 왕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 미국 사람 앞에서 우리 조상이 신라의 왕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할 필요도 없고. 즉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족보가 유효한 것은 유대인들에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한 겁니다. 네, 두 번째 마가복음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짧고 사실은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보면은요 굉장히 짧은 대신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순 보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지나가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복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인자란 말이 많이 있어요. 인자.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또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앞에 보면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내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이 어딥니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맨 앞에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태어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지냈던 이야기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그 어떻게 태어났다는 것이 족보가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하고 그 마태복음의 족보가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이게 좀 그냥 보셨던 분들은 아, 여기도 족보 있고 저기도 족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비교를 해보면 족보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족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자,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예수님까지 이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를 보면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쭉 올라가는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는데 2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이상은 헬리오, 그 이상은 마따시오, 그 이상은 레위오. 쭉 올라가서 자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레시요, 그 이상은 마할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까지 쭉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가 보면 이 다윗부터 하나님까지는 보면은 똑같아요. 근데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줄 아세요? 자세히 보면, 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그러니까 왕의 족보입니다. 쭉 내려와서 예수님까지 오는데, 자, 실제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아들이 맞죠. 근데 실제로 피 한 방울 섞였어요? 안 섞였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그 마리아의 남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그의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왔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그 다윗왕의 아들이 솔로몬에 나와 있지 않고 나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어디까지 오냐면 사실은 이게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가 육신의 어머니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왕의 족보로나 그리고 육신의 족보로나 똑같이 다윗의 후손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위에 하나님까지 쫙 올라가는 겁니다. 즉 좀 길게 장황하게 이야기가 됐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인자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인물에 보면 3페이지 봐보십시오. 3페이지 보면 그 누가복음 해가지고 이거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고 예수님을 인자로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거를 인자복음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자, 예수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말씀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졸리세요? 졸면 안 되는데. 이 카메라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내려가는데 카메라 없으면 내려갔을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예수님의 특별한 이적과 예수님의 선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의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즉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고 빛이고 문이고 목자이고 그런 이야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이 나는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요? 잘 돌봐 아니 상담해 갖고 안 돼 그거는 저기 그 병원으로 모셔야 돼요. 잘 돌봐드려야 되고 잘 치료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막 이거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돌봐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일곱 가지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관찰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세상에서 관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몇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뭐 포도주 몇 년산 있잖아요. 뭐 20년 산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포도라는 것도 필요하고 물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사람은 몇 달 동안 노력을 해서 몇 년 동안 노력을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순식간에 H2O가 포도주 화학질을 잘 모르겠는데 순식간에 변한 거죠. 사람이 봤을 때 이거 만드는데 몇 달이 걸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순간적으로 하셨잖아요. 그게 기적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적이시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아 이게 얼마나 오래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베데스다에서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 그 다음에 소경을 고친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것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일곱 가지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이 마가복음이 그 왕의 복음이고 마가복음이 종의 복음이고 누가복음이 인자의 복음이고 요한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거를 동물로 나타내서 사자복음, 소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 이렇게 이야기한다. 가끔 우리 이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근거에서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근거가 사실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유인물 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에스겔과 요한이 본 하나님 보좌 앞에 생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자, 에스겔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운데 제가 유인물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제3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체가 있었는데 생물이 있었는데 이 모양이 사람의 얼굴도 있고 사자의 얼굴도 있고 소의 얼굴도 있고 독수리의 얼굴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입니다.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있는데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 앞에 보이는 생물의 그 네 가지 모습 이것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측면의 관점하고 이게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네 개의 복음서를 소복음 아니 그 사자복음 왜 사자가 왕이니까 그리고 소 일만 하잖아요. 종의 복음 그 다음에 인자 복음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늘 나는 독수리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음 이렇게 독수리 복음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 그 근거가 바깥 이야기했던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혹시 질문을 할 때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유인물 4페이지 보겠습니다. 복음서를 지나서 역사서에 이제 그 마지막 다섯 번째 있는 그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자,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입니다.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누가란 사람이 데오빌로란 사람한테 그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처음과 그 뭐 처음부터 쭉 내력을 저술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이 누가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선교팀이 돼가지고 항상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누가 앞에는 항상 뭐가 붙냐면 의원이란 말이 붙습니다. 의사입니다. 의사. 왜 그러면 사도 바울과 함께 의사 누가가 함께 같이 다녔을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좀 아팠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 받은 은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은사가 너무 커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단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사람 중에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태어나기를 굉장히 부잣집에 태어났고요, 일단은. 태어난 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공부도 아주 많이 해가지고 그 당시 최고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리고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를 쫓았던 사람인데, 한마디로 엄친아예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꼭 잘난 애들만 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주변에 보면 엄마 친구 아들은 꼭한 명씩 있어요. 엄친아 중에 엄친아인데,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 성경을 기록할 때 누구한테 배워서 기록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한테 배운 게 아닙니다. 계시로 하나님 앞에 직접 받았으니까 육신적으로도 달랐지만은 영적으로도 어때요? 너무 잘났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잘난 사람들은 좀 목에 힘이 가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죄송한데 그 보면 우리 어린애들 중에 저는 이제 아들밖에 없고 딸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내미들을 되게 이뻐하는데 보면은 좀 외모가 예쁜 아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외모가 조금 그냥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데, 예. 외모가 예쁜 아이들을 보면 좀 건방진 게좀 있어요. 아니, 실제로 그렇더라고. 지 이쁜 줄 지가 아나 봐. 보면은 살짝 좀 이렇게 좀 튕기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그냥 귀여운 애들은 이뻐해주면 정말 좋아하는데, 외모가 좀 정말 좀 이쁜 애들을 귀여워해 주려면은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확실히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는 게 맞나 보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자칫하면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줬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단의 사자를 줬다. 육체의 가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아팠어요. 특별히 눈이 많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항상 옆에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이제 누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바울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이제 그, 적을 필요를 아까 말한 데아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내기 위해서 적었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그 사도들,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고 사도들이 어떻게 쭉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 1장 1절 2절 말씀을 여기 이제 유인물 4페이지를 보고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똑같이 데오빌로가 나오죠. 먼저 쓴 글이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 행하심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리고 있어 나머지 일들을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사도행전은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다는 걸 이야기하고 8장부터는 주로 베드로 사도가 중심이 돼서 12장까지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야기하고 13장부터 끝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뒤에 서신서를 쭉 보면서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4번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바울 이외에 사람들이 기록한 서신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대부분의 이제 그 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받으면 교회 이름을 따서 이야기하고 이름을 붙이고 사람이 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가 받은 성경은 뭘까요? 로마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성경은 데살로니가 로마. 두 권을 보냈는데 한 번 먼저 보낸 것이 전서, 뒤에 보낸 것이 후서. 그리고 이제 사람, 특별히 이제 바울이 사람한테 특별히 보낸 성경이 그 세 사람이 있는데 디모데란 사람과 디도란 사람과 그다음에 빌레몬 이런 사람한테인데 이 디모데한테 보낸 건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 디도한테 보낸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수신자에 따라서 제목이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타 서신은 바울 이외에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쓴 사람들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뭐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적 위치는요, 이 표시를 이 그림을 보고 좀 익혀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여행 당시에 제일 먼저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쭉 기록이 되는데 이거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페이지입니다. 지도가 쭉 나와 있죠. 지도가 쭉 나와 있는데 이 서신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울 사도의 전도여행이란 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자, 이 그림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세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여기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고, 여기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기가 아시아 지역이고, 그리고 여기가 유럽 지역인데, 이 지도를 우리가 놓고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지도를 보는 습관을 드리는 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간적으로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이집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시리아,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 아시아, 현재 이게 터키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 지역이 쭉 언급이 되는데 이 지도를 놓고 이 지역이 어디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근데 처음에 전도가 아주 잘 되다가, 스테반 집사의 그 핍박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해서 안디옥이란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1장을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앞부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열두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된 것이 쭉 나오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에 막 몇천 명씩 구원을 받고 쭉 늘어나요. 너무너무 잘 되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모든 성도가 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피해서 이른 곳이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안디옥은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전 가봤거든요. 여기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도들의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주 그 중심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2장까지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13장에 1절입니다. 아, 제가 13장 펴놓고 제가 아까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을 갔다가 핍박을 피해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사람이 좀 적을 때는 상관이 없을 때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이제 말씀도 전해야 되고 이게 사람도 돌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전도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나바가 먼저 가서 봤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많아.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옛날 스데반 죽일 때 가편투표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그때부터 전도를 하려고 봤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워낙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아주 악랄하게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사울 청년이었는데 전도를 못하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 고향으로 가 있던 그 사도 바울을 다소라는 고향에서 바나바가 데려와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커져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불렀어요? 누구라고 불렀을까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자, 11장 보겠습니다. 11장. 25,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 사람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제가 아까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제 13장에서 보면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아 헤롯이었던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느덧 다섯 명의 전도인이 있을 정도로 큰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격이었던 바나바와 그리고 가장 젊었던 전도사 격이었던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는 나머지 세 명의 교사한테, 그러니까 전도인한테 맡겨놓고 나머지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송을 시킵니다. 인류 최초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이방인에게.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이후에 갈라디아 지방을 가서 전도를 해요. 이 갈라디아 지방이 현재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어느 지역을 갔다고요? 터키 지역,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성경 지명으로는 갈라디아, 현재 지명으로는 터키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서 전도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돌아와서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가냐면 저기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도를 했던 아까 갈라디아 지역을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못 가게 막아요. 자,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보겠습니다. 16장입니다. 16장. 이 그 갈라디아 지역을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자, 현재 터키 지역인데 성경에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는 소아시아라고 나옵니다. 자,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 지역에서 1차 전도여행 때 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잘 되니까 또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못 가게 하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도 예수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저기 지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을 다시 떠나서 열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성령이 못 가게 하셔요. 대신에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시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게 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여기 보면 드루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터키 지역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이스탄불 아시죠? 터키 현재 이스탄불. 여기가 이스탄불이란 도시가 유럽과 아시아가 동시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이 여기 딱 여기 있는데 이쪽은 유럽이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반도가 있으면 다리가 있어요. 여기가 이스탄불인데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터키가 사실은 여기 조금 유럽에 걸쳐 있거든요. 나머지 대부분 아시아야. 근데 터키 축구팀은 유럽 속해 있을까요? 아시아에 속해 있을까요? 지들 유럽이라고 유럽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 이스탄불 밑에 무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건너가요.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 빌립보 첫 번째 성을 이룹니다. 이게 최초의 유럽 전도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노아의 후손이 샘과 함께 야벳이잖아요. 근데 샘은 저와 여러분 같은 동양인의 조상이 됐고 함은 아프리카 흑인의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쪽으로 가서 백인의 조상이 됐는데 그 야벳이 창대하리라 샘의 집에서 실제로 이 기독교가 시작됐는데 야벳이 창대하리란 말씀이 창세기 보면 있어요. 원래는 이 동양 쪽에서 시작됐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아시아 지역이니까 근데 실제로 기독교는 어디에서 창대했습니까? 유럽에서 창대했거든요. 그 시발점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계속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넘어가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가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여러분들 마케도니아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알렉산더 대왕이 마케도니아 출신이거든요. 현재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현재 또 있어요. 어쨌든 이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가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그리고 아테나를 거쳐서 거린도까지 내려갔다가 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 아가야를 지나서 그리스, 그 아테네를 지나서 고린도까지 하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전도 여행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 여행은 뭐냐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시 떠납니다. 이번에는 에페소라는 지역에서 거의 3년을 머뭅니다. 3년. 에페소는 현재 그 그리스가 아니라 터키 지역이 있는데 제가 좀 이따 에베소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머물면서 3년 정도를 전도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온 아시아, 온 성경에 보면 아시아라고 말하는 데가 이 소아시아 지역, 현재 터키 지방을 말하거든요. 온 아시아의 거의 모든 교회가 이 복음을 들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온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있죠. 처음에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두아드라 교회, 사데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지, 라우디기아 교회. 이렇게 7개 교회가 있는데 이게 이제 터키 지역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원을 그리고 있는 도시들의 그 교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있으면서 3년 정도 두란노선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당시에 거의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이에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황제한테 로마의 가이사한테 이렇게 재판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근데 이런 철창 있는 감옥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할 때는 철창 있는 감옥에 지하 감옥에 들어갔지만 처음에 로마에 갔을 때는요 새집을 얻어놓고 가택연금을 당해서 사도 바울은 바깥에 나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손님들은 자유롭게 맞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4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한번 풀려서 아마도 저기 스페인을 다녀왔을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컴퓨터라든지 그게 있으니까 서머나라고 아니 서머나가 아니라 서바나. 네. 그 저기 스페인 말을 서바나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 서바나가 이제 그 중국 한자식으로 스페인을 표현한 건데 서바나란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스페인 지역까지 이렇게 쭉 한번 돌았지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고대 문헌 같은 데 보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이제 잡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여행이 있는데 이 여행기를 통해서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이 서신서들의 기록이 있어요. 여기 아까 봤던 여기 보면은 1차 전도행 당시에 썼던 서신서, 2차 전도행 때, 3차 전도행, 4차 전도행 이렇게 전도행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서신서들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 전도여행을 조금 이렇게 알고 있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행, 2차, 아까 전도여행과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됐습니다. 제 거 지금 컴퓨터가 아니어가지고 자 이제 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6페이지 자 이제 교회 바울의 교회 서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먼저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는 원 문자 1번으로 해서 로마서는 바울이 보낸 미리 보낸 뭐라고요? DVD다. 이거는 어떤 책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은 말이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저 봐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까지 로마에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아까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쓰여진 거 맞죠? 로마에 가기 전이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 로마에 가기 전에 정말로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를 왜 기록해 보냈느냐? 자,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기도 보면 14절 계속 읽어보세요. 헬라이나 야마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마도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로마는 그 당시에 전 세계 수도였으니까 거기 가서 먼저 전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기 전이었는데 거기에 전도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설렜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수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일단 자기가 못 가니까 먼저 가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여러분 같으면 지금 그 전도인이 없는 지역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갖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무엇부터 보내겠어요? 지금 여러분 같으면 뭘 보내겠습니까? 거기다가 DVD 보내죠. 전도집회 DVD, 새신자 모임 DVD 이거 보낼 거 아닙니까? 왜 전도집회를 보내요? 일단 구원이란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쭉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이게 기본이잖아요. 로마서가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는 내용은 뭐냐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며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기록된 것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성경책 뭐하고 뭘 읽어보라 그래요?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읽어보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로마서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것을 가장 그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먼저 보내는 DVD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주로 교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9장부터 11장까지는 약간 그 이게 삽입입니다. 그 로마가 아니라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우리로 치면 전도집회 1일부터 6일차까지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새신자 말씀이에요. 그리고 9장부터 11장은 중간에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구원을 받자마자 나는 유태인도 아닌데 내가 진짜로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로마서 9장부터 11장 읽다 보면은 이게 접붙인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원래 좋은 씨가 아니었는데 접붙여서 됐다. 그 이야기 읽고 나니까요. 와,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라는 안심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성경이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인데요. 자, 여기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를 설명을 하는데, 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이게 딱 그, 요 밑에 요거를 필레폰네소스 반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이어지는 아주 호리병처럼, 호리병의 목처럼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여기 보면, 이쪽이 이오니아 회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이쪽이 에게인데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 운하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게 지금 그 떡시로 자르듯이 딱 잘라져 있죠. 예, 이게 접니다. 이 고린도란 도시가 옛날부터 이 운하는 사실 이제 나중에 그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시작은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몇백 년 후에 만들어졌는데요. 자, 배를 타고 이 필레폰네소스 반도를 쭉 돌아서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짐을 내려가서 이쪽 반대쪽에 있는 배에다 싣고 가면 돈이 훨씬 적게 들어요. 아시아 쪽으로 갈 때. 반대도 마찬가지죠.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배를 내리고 짐을 내리고 이렇게 반대쪽으로 옮겨주면 돈이 적게 들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항구 도시고 많은 부를 축적했던 도시인데, 그 도시가 지금 많이 발굴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이 그 베마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심판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사도 바울도 여기서 아마 재판을 받았을 겁니다. 이 고린도란 도시인데요. 이 고린도시가 지금도 이렇게 그 저기 뭐랄까 발굴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그 번성했던, 그리고 돈이 많았던 도시다 보니까 항구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도 보면은요, 그런 곳에는 반드시 제일 발달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발달할까요? 죄가 발달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죄. 이 고린도란 도시 앞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에서 그 살았던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솝과 아시죠? 이솝이란 사람이 고린도에 살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앞에 가면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름이 기억나는데,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아가지고 돌을 여기서까지 올리면 샥 내려가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샥 내려가고, 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본 적 있죠? 이게 시지프스의 신화인가? 그렇죠? 아무튼 이 신화의 배경이 고린도 앞에 산입니다. 여기에 신전이 있어요. 저는 멀리서만 봤는데, 이 신전에 많을 때는 1000명 가까이, 보통 한 4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창녀들이에요.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성적인 죄를 범하고 굉장히 죄가 난무했던 도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여기 가서 전도를 하려고 왔는데 핍박을 받으니까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라고 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라는 곳에 갔죠. 1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고린도란 도시에 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서 이제 그 도시를 떠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밤중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머무르라 그래요. 이 도시에 뭐가 많다? 내 백성이 많다. 이 백성은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근데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이 도시에 많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남아서 18개월, 1년 6개월을 전도를 하는데요. 문제는 고린도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질이 별로 안 좋아요. 왜? 워낙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교회가 돼가지고 교회를 이루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있죠. 형제들끼리 싸우고 편당 갈려갖고 지들끼리 싸우고 그 다음에 뭐 성적인 죄 범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였어요. 특별히 다 잘나가지고요. 똑똑해서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요. 니들 제발 좀 사랑해라 하고 준 게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3장. 그 다른 교회의 인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다 너희 성도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 언급을 하는데 고린도 교회만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너희들은 구변이 많고 지혜가 많다. 하면 똑똑하다. 말도 잘한다. 근데 사랑이 없어요. 제발 좀 사랑해라 해서 고린도전서를 주었는데 자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전도를 하고 에베소에 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맨날 싸운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편당 갈려져 가지고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아볼로파. 이 바울 사도가 나온 다음에 아볼로 그 목사님이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당 갈려서 싸우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 걱정을 가지고 먼저 야단을 칩니다. 너희 가운데 이런 죄가 있다. 야단을 치고 돌이켜라는 이야기로 준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맨 앞에는 편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뒤로 가면요. 그 성적인 범죄 이야기가 나와요. 특별히 자기 계모하고 성관계를 가진 이 그러면서도 교회에 버젓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이방인 중에도 이런 죄는 없다. 그리고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재판석에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거 하나 해결할 만한 죄 있는 사람이 그토록 없느냐. 그리고 이제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 가면 우상의 재물,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9장에 보면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도 바울을 막 무시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무튼 교회의 문제란 문제는 다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고린도전서예요. 자, 근데 그 편지가 갔습니다. 그걸 받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충고를 해줘요. 어드바이스 해주는데 그거를 그 이야기를 새기고 받아들이면 누구께 돼요? 자기께 되죠. 근데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대부분 받아들였어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받아들여서 그 죄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해야 될 이야기가 많으니까 보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인물 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7페이지 갈라디아서 맨 위에 서신의 목적에 보면 범죄하는 사람 뭐 징계한 일로 교회를 칭찬하면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는 그 주로 교회, 그러니까 교회 문제에 관해서 연구하고 싶으면 고린도 전후서 연구해 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아까 1차 전도행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처음 전도를 했을 때 전도가 잘 됐다고 했어요? 잘못됐다고 그랬어요?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갈라디아서 이꼴 따라서 해보세요.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의 문제는 뭐냐고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믿는 것 말고 좀 더 해야 될 게 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거 외에 이거는 일단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뭔가를 더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거기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걱정이 되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율법과 특히 율법과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한 초도 그 몽학 선생이라는 이야기도 갈라디아서 있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 율법과 복음을 정확히 가르는 것을 가장 잘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갈라디아서의 제목은 뭐라고요? 다른 복음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아까 로마서는 먼저 보낸 DVD다.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문제 해결서.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8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너무너무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너무너무 칭찬받는 교회. 근데 이 교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너무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장모님이 좀 비슷한데요. 저희 장모님이 저한테 맨날 물어봐요. 김서방, 자네 목사니까 알지. 예수님 언제 와? 내가 홍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고 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는데 예수님 언제 오셔? 우리 장모님이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많이 힘든데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나 봐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근데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뭐 이제 가셔도 된단 말은 차마 못하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온통 예수님 언제 오느냐에 우리 장모님 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참 설명이 안 되는 이해를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손들이 이렇게 그 묘자리를 이렇게 하나 샀어요. 용인에다가 샀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우리 그 처남이 한번 입에 꺼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요, 자기는 화장 절대로 하지 말래. 왜? 이게 불 속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섭대요. 아무 소용 없는데. 그래서 이제 소원을 들어드리고자 묘지를 하나 샀어요, 자손들이. 이게 그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는 자들의 관하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은 관하에는 먼저 말하는 너희보다 먼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게 데살로니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보면 그들의 신앙을 칭찬을 하고 그리고 뭔 이야기냐면 휴거에 관한 이야기,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공부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공중재림이 언제쯤에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이걸 조금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휴거에 관한 공중재림에 관한 그 좀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한 게, 그러니까 종말 신앙에 관한 것을 해명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잖아요. 이걸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고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조금씩 좀 다른데,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에베소서 이꼴 교회. 따라서 해봐요. 에베소서는 교회이다. 에베소서는 교회이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관한 비밀을 가장 잘 설명을 했습니다. 뭔지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하면서 배워보세요. 그 다음, 빌립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골로새서는 보면은 어떤 이야기했냐면 이제 그 골로새서에는 그 뭐랄까? 그리스도의 어떤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가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 읽어 보면 하는 부분이 비슷한데 그중에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요. 앞에 이 화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에베소라는 곳이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으면서 전도를 3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빌립보 교회,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골로새 교회가 이쯤에 있어요. 이 교회에게 전도를, 그,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란 도시가, 여기가 에베소란 도시입니다. 이게 이제 셀수쿠스 도서관이라고 옛날 그 도서관 유적이 남아있는데요. 셀수쿠 도서관이라는 곳인데, 혹시 여기가 두란노 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에베소란 도시에 큰 그 도서관 유적이 있고요. 이게 에베소 거리입니다. 지금 이게 다 발굴이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지냐면, 이게 터키 돈인데요. 터키 돈 뒤에 보면은 이 세스쿠 도서관하고 이 건물이 이게 모양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도산서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실제로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에 그 큰 저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이제 로마시 극장인데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었잖아요. 마이크가 없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그 이 이야기 같은 걸 들었을까요? 한번 봅시다. 이게 에베소 원형 극장인데요. 이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성인 목사님이에요. 들리죠? 참 신기하게도 이게 다 들리더라고요. 마이크가 없이, 마이크를 전혀 쓰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음향 같은 걸 굉장히 잘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시 극장을 가서 보면 앞에서 공연하는 것도 옛날 마이크 시설이 없는데도 그걸 전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는 거 들리잖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때 이성희 목사님 내려가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위에서 찍었는데. 자, 아무튼 에베소란 도시에서 이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골로새 근처 도시입니다. 골로새에 보면은 히에라폴리라고 하는 지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골로새, 라우디기아, 그 다음에 우리 이게 라우디기아 교회라고 있잖아요. 라우디기아, 그 다음에 히에라폴리가 이게 바로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뭐 안양, 뭐 군포 이 정도로. 히에라폴리라는 곳이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그 되는데 여기가 유명한 온천 단지예요. 그래서 라우디기아 교회를 가리켜서 내가 물을 미지근한 물이 그냥 토에 내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 물이 나오는 것이 히에라폴리인데 여기서 골로새로도 물이 가고 라우디기아로도 물이 가는데 온천수가 라우디기아가 가다 보면 뜨거웠던 물이 미지근해져요. 실제로. 그래서 근처에 이 도시들이 실제로 유적이 있습니다. 이게 히에라폴리 2000년 전의 도시들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온천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이게 이제 그 빠뭇갈레라고 합니다. 빠뭇갈레. 지금 터키 여행을 가면 빠뭇갈레라는 곳을 혹시 가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가 이제 그 유명한 히에라폴리,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라우디기아, 그 다음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자매하고 전대 발 씻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아무튼 이 이제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 세 가지 이제 옥중서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의 개인서신이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디모데란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 함께 전도를 하다가 사도 바울 이어서 많은 교회를 맡아서 했고, 디도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이 둘 다 목사예요.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어떻게 교회를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어떻게 네가, 디모데 네가, 디도 네가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이냐, 어떻게 교회에서 할 것이냐, 전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네가 전도인의 직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고 그 다음에 디도서예요. 그 다음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뭐냐면 이건 특별한 이야기인데 그 도망간 노예 이야기입니다.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봐보세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골로새에서 도망간 노예가 오네시모가 있는데 로마에서 사도바울이 전도를 했는데요. 우연의 일치로 전도를 해서 구원받고 아주 신실하게 잘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보니까 골로새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는 사람이야. 근데 옛날 같으면 도망간 노예가 잡히면 주인이 죽여도 아무 말 못합니다. 추노 아시죠? 추노. 추노 알아요? 추노? 추노꾼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망간 노예 잡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한테 가가지고 그 당시에 법대로 하면 빌레몬이 잡아 죽여도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이미 이제 그리스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봐줘라 편지 보낸 겁니다. 왜? 형제가 됐다. 그러니까 극히 개인적인 서신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빌레몬은요, 이제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오네시모,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의미하고요, 바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 때문에 죽어도 아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봐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보면 그 속에서 복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워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바울이 기록했을 히브리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히브리서 여기 봐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몇 권을 기록했냐면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몇 권인지 아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모두 66권인데 그 중에 29권 가운데 13권이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4권이 있잖아요. 14권 중에 13권은 그 앞에 보낸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뭐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4 이런 식으로. 근데 보낸 사람의 이름도 없고 누구라고 밝히지도 않은 성경이 딱 한 권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예요. 즉 히브리서는 누가 보냈는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작자 미상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많은 사람들 생각할 때 이거는 사도 바울 외에는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전도 집회할 때 히브리서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즉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구약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이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제사법이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전도 집회하는 것처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누구냐면 율법에서 아주 정통했던 사도 바울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히브리서까지 기록했다면 몇 권일까요? 14권을 기록한 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즉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배웠던 율법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설명을 하고 또 구약 속에 나와 있는 복음의 그림자를 설명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히브리서를 많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사도들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빨리 해볼게요. 야고보서. 자, 야고보서는요. 그 야고보는 누굴까요? 일단 야고보는 여기 있는 야고보는 열두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아닙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는요 최초로 순교를 했어요. 요한의 그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여러분들 복음서 보면 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야고보의 그 엄마가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왕 되면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좀 해주세요 하면서 싹 찔러넣잖아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받겠느냐 그러니까 아 그럼요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독이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제일 먼저 순교당하고 하나는 끝까지 열두 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자연사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 열두 사도 가운데 첫 번째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고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정말로 밤모섬에서 막 귀양살이하고 막 끝까지 순교 안 당하고 아무튼 그 질긴 인생을 끝까지 하다가 맨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었던 처음과 끝을 장식했던 세베드의 두 아들. 이 사람들이 이제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이 야고보가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더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이 야고보서인데 이 야고보서가 왜 필요하냐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그 네가 믿는다고 하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가끔씩 상담하러 데리고 나오죠. 그 옆에서 말하잖아요. 너 구원 안 받았어. 야,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 안 받았어? 뭐라고 합니까? 네가 행동을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하면 구원받다는 사람 행동이 그렇게 하냐? 구원받은 사람 행동 그렇게 안 한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그 근거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로 믿는 다음에 뭐가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고 삶이 바뀌죠. 그 이야기가 야고보서입니다. 네가 믿느냐? 나도 믿는다. 너는 믿음을 뭘로 증명하느냐? 나는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한다. 네가 믿기 때문에 행위를 한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 이야기가 야고보서예요. 13장입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는요, 사실은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오래돼갖고 본 적 없는데 코바디스 보신 분 손들어 봐요. 한번 들어봤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있다는 걸 들어봤다. 예. 코바디스가 그 AD 70년에 그 로마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잖아요. 그 전에 로마 70년에 AD 70년에 로마가 침공할 당시에는 베스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인데 그 전에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중간에 한 2년 정도 예루살렘 바뀌긴 했는데 크게 보면 네로인데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곳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그 다음에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시켜가지고 가로등으로 쓰고 막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네로가 약간 사이코여가지고 로마에다가 불을 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번져가지고 로마의 이제 3분의 1이 홀랑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그 원성이 이제 황제한테 오잖아요. 그래서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때 또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핍박을 하기 시작해서 크리스찬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기독교에 두 명의 우두머리가 있었죠.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목이 달려 죽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 핍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로마에서 도망을 가다가 코바디스 영화에 보면은 주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이게 코바디스인데 네가 피하여 나온 로마로 나는 다시 들어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형당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코바디스 이야기인데 코바디스 이야기가 기독교의 그 초대교의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봐보세요. 근데 이제 사도 베드로는 그 핍박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의 때가 올 텐데 그때를 잘 대비해라.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시험에 관한 이야기, 핍박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방주사 맞힌 겁니다. 베드로서는 뭐다? 예방주사다. 따라서 해봐요. 베드로서는 뭐다? 예방주사. 우리 글잖아요. 구원 받으면 우리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미리 예방주사 맞히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시험도 많고 어떤 핍박도 있고 고난도 많이 당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그다음 요한 1, 2, 3, 4서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입니다. 사랑. 가장 사랑을 받은 그 사도인데 실제로 이 요한 복음과 그다음 요한 서신, 요한 계시록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요한 1, 2, 3, 4는요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그다음에 사랑 안에서 서로 사귀는 문제, 교제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다서 24페이지입니다. 유다 역시 예수님이 형제 유다인데요. 그 유다서 내용은 이제 그 배도하는 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뭐 하나는 그 예언서인데 요한 계시록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 일곱 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뒤로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어떻게 갈 것인지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각권에 대한 그 이야기들은요. 성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배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돼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은요, 정말 재밌어요. 저는 처음에 그 구원을 받고 나서는 구약성경이 훨씬 재밌더라고요. 왜? 역사 이야기 많이 있고, 신약성경 보면은 이 단어 같은 것들을 보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물론 구약도 재밌지만 신약을 재밌게 보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성경을 묵상을 하면 한 구절 한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앞뒤를 쭉 해보면 그 상상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보석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신약성경의 각 권들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주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수박에 그냥 껍질만 살짝 핥은 겁니다. 이제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에 이 각 권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들, 성경 아카데미라든지 다른 기회를 통해서 가져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신입교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학생들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도 허락하시옵소서. 이 교육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열매 맺는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